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민간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의 6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중동국가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당국의 노동자 인권 침해를 이유로 자사가 고용한 북한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남북관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남북 간 동질성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먼저 정부는 민족 동질성 회복과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 차원에서 민간에서 추진하는 문화, 역사, 스포츠 등 다방면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네, 방금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요.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하나둘씩 취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가 6.15와 8.15 공동 행사에 합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북 양측의 민간 단체가 이 공동 행사 6.15와 8.15 공동 행사에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런 정부의 사전 접촉 승인에 따라서 그 접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이 그래서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요. 지난 5일부터 중국 선양에서 그 사흘 일정으로 만났는데요. 여기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공동 운동 기간 이렇게 정하고요.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합의한 건데요. 이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6.15 공동 행사를 열기로 일단 민간 차원에서 합의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에 5년 만이고요.
네.
또 만약에 실제로 행사가 열린다면은 2008년에 금강산에서 그 행사가 열린 이후에 처음이 됩니다.
네. 이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6.15와 8.15 공동 행사 개최에 합의한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남북 민간단체가 그 선양에서 만나서 6.15 또 8.15 공동행사에 합의됐지만요. 한국 정부는 좀 조심스럽고 다소 유보스러운 입장입니다. 우선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그 아직까지는 이것이 그 잠정합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는 그 남북 간의 그 당국 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만일 공동행사가 오면 어떻게 올 것이며 또 무슨 그 비자, 입국 문제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네.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요. 그 좀 유보스러운 입장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의 그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가 어떤 행사를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데 장소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사 내용 그리고 그것의 목적 또 남북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또 승인 여부를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두고 봐야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이 민간 차원의 그 대북 지원도 정부가 확대를 하기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일단 사실 2010년 이후에 처음으로 민간 대북 지원 단체에 북한에 대한 비료 지원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이스 경암이라는 그 민간 단체가 15톤의 비료를 그 지난주에 북한에 지원을 했고요.
네.
그 밖에도 그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그 대북 사업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문화 공연, 학술 교류가 있고요. 또 체육 대회 이런 네. 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서 한국 내 지방 자치단체들이 나름대로 각자 그 독특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져 왔는데 사실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과 교류는 경제, 문화, 역사, 스포츠 등 그야말로 다양한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가시적으로 또 금방 있을 그 가능성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까 뭐 큰 것을 대강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 지방자치 쪽에서 그 추진하는 것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기도도 아시다시피 그 도가 그 남북에 의해서 좀 분단된 그 도인데요. 개성 그 한옥 보존 사업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말라리아 문제가 또 심각한데 그 경기도는 그 말라리아 공동 방역 또 이런 것도 하고요. 개풍 양묘장 그러니까 나무 키우는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그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도 그 황해남도 신천군의 그 농기계와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평안남도 남포시에 돼지 공장을 신축해 주는 등 이런 사업도 재개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지방 자치단체만의 행사는 아니지만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기에도 이제 응원단 파견이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들 보도가 나오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는데요.
네.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은 민족의 동질성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거를 좀 고양시킬 수 있다 이런 차원이고요. 방금 그 최 기자가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역사 재단에서는요. 이 위안부 관련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의 과거사 문제 왜곡과 관련해서
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중국 옌지에서 이달 말에 학술회의를 그 남북한이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기로 그렇게 했고요. 또 한국 고전 번역원이라는 데에서는 북한 측과 그 한반도 인문 지리서적 이 공동 번역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민간 차원에서도 협력 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한국의 언론들도 많은 사람들이 꽤 반가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꽉 맥혀 있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좀 더 관계가 좀 트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5.24 제재 조치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이제 5년 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 이 5.24 조치를 해제한다 뭐 혹 이런 얘기는 나온 게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직접적인 건 없는데요. 다만 그 정종욱 대통령 직속 그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는 불필요하다 이런 그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거 혹시 5.24 그 제재 조치의 그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그 통일부 대변인은 그 최근에 이뤄진 일련의 조치, 그러니까 남북 그 교류 확대 이런 조치는 5.24 조치의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허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5.24 제재 해제는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한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좀 융통성 있게 그것을 그 운영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좀 보이긴 하고요.
예, 사실 이미 그 예외적인 사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로부터 그 남북한과 러시아가 같이 공동으로 삼각협력 사업으로 벌이는
네.
사업이 하나 5.24 조치 예외 사안으로 그렇게 승인이 된 바가 있고요. 사실 그 5.24 조치는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네.
5.24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남북관계가 사실 당국 차원에서 거의 얼어붙었고요.
네.
대북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북한은 이 5.24 조치를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네.
줄곧 그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근래 들어서는 정부 여당 일각에서조차도 5.24 조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시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목소리가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의 통일부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그동안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 당국과 마주 앉으면 당국 간의 5.24 조치 해제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현안들을 그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거듭해서 밝혀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5.24 조치 여러 번 말을 하고 있는데 5.24 조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에 한국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 조치인데요.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요. 앞서 3월에 북한의 그 잠수정을 동원해서 한국의 그 천안함 해군 함정을 공격해서 한국의 그 해군 장병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이 같은 공격이 그 북한의 소행임이 밝혀졌고요.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그 개성공단을 제외한 그 남북 그 경제 협력과 또 인적 교류 이런 것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5.24 제재 조치입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이런 화해 움직임에 북한이 호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평양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평양의 반응은 사실 그렇게 그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쪽에 더 가까운데요. 그동안의 그 북한의 입장을 보면은 이 한국 정부는 민간 차원에서의 대북 교류 협력이라든지 대북 지원 문제라든지 또 좀 전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문화나 스포츠 이런 부문에서의 말하자면 교류나 협력부터 트면서 서서히 그 정치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북한은 줄곧해서 정치 군사 문제 좀 더 큰 틀에서 남북 관계의 문제를 그 요구하고 있고 또 다뤄가자는 입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민간 차원의 교류를 또 강화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극적이고 네. 거의 부정적인데 가까운데요. 최근에 북한이 그 관영 매체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발표한 논평을 보면은요, 이 한국 정부가 앞에서는 대화를 제안하고 뒤에서는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여러 가지 교류나 협력 이런 방침들이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바로 북한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요구했던 대북 전단 살포 문제 이거를 네. 중단하라거나 그리고 또 현재는 끝났지만 미국과 한국이 군사 협력을 그 틀 안에서
네.
합동 군사 연습을 계속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큰 틀에서 그 해제를 또는 요구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국 정부의 민간 교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실시된 최근에 한 여론조사는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도 열어야 된다 그런 그쪽의 의견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당국 간의 회담도 이런 민간 차원에서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면 언젠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또 과거에 그런 예도 많이 있었고요.
예,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정상회담 부분은 전문가들의 그 설문조사 결과 네. 나온 건데요. 거의 대다수가 시점은 조금 다르지만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지금 박근혜 정부가 3년 차를 맞은 시점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지금 전혀 진전이 이루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데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못하면 앞서 이명박 정부 5년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는 결국은 한 걸음도 진전하지 못하는 상태로 박근혜 정부도 임기를 마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도 끝나고요. 또 한국 정부가 이렇게 대화 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될지 전망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북한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미한 그 연합군사훈련이 끝났고요. 또 한국 정부가 최근에 그 5년 만에 그 남북 민간 접촉 또 남북 공동행사 지원 같은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의 그 일종의 그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게 호응에 나오면은 다음 달에 이제 뭐 6.15 공동선언 또 남북 그 당국 간 회담 접촉 또 8.15 남북 70주년 공동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중간에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거나 북한이 호응해 놓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BOA가 보내드리는 주말 시사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이 탐색적 대화 문제를 미국 측과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 발표를 보면은 탐색적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이 대화 문제는 최근에 언론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북한이 그 북핵 육자회담이든 어떤 차원에서든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핵무기 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라는 그 지적들이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북한의 핵의 고도화를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맥락에서 탐색적 대화라는 것은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를 한번 탐색해보자라고 하는 게 탐색적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육자회담을 여는 것은 조건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그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한번 할 수 있겠다라는 맥락에서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그 핵심 당사국이죠. 육자회담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절충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탐색적 대화를 일종의 육자회담의 예비회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네,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정확히 보면은 탐색적 대화를 그 육자회담에 앞선 일종의 예비회담으로 봐도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육자회담이 열린 게 2008년 12월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벌써 지금 그 한 5년째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그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육자회담 대결을 둘러싸고 크게 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왔습니다. 그 북한이 그 육자회담 그이 진행되는 도중에 그 핵실험을 실시했기 때문에요. 한국과 미국은 그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육자회담을 더 이상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견지했고요. 따라서 육자회담이 재개되려면 북한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그 행동으로 그 성의를 보여라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을 한다든가 IAEA 사찰관을 복귀시킨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신뢰가 다시 조성되는 어떤 신호로 보고 육자회담에 가겠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왔고요. 반면 북한과 중국은 그런 일종의 그 전제조건 이런 것을 내세우지 말고 일단 문제가 있는 건 알겠으니까 일단 그 전제조건 내세우지 말고 육자회담을 무조건 재개해서 모든 문제를 다 논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견해가 맞서서 그동안 그 육자회담이 전혀 그 진전이 없었고 재개되지 않았던 건데요. 그 이번에 그 탐색적 대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이 그 일종의 그 중국이나 북한의 그런 입장을 좀 수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회담 뭐 대표 이런 것도 뭐 격을 차리지 않고 의제 또 무슨 사전 조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만나서 어쨌든 서로들 진정성이 있는지 탐색을 해보자,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거기 때문에요.
네.
일종의 그 한국 측에서는 좀 양보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이 한국의 황 본부장이 이미 지난 2월에 이 북한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국이 공감대를 이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실질적으로 무슨 논의가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말이죠. 지금 최 기자가 한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양보를 했다라고 했는데 사실 탐색적 대화 관련해서 황준국 그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무슨 추가적인 논의를 했는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달에 황준국 대표가 러시아에서 육자회담 수석 대표 러시아 측 만난 다음에 언급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바로 이번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아, 네.
그때도 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이 러시아, 중국, 북한 측이 조건 없이 즉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고 미국과 한국, 일본은 여러 가지 사전에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전제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양측에 대립되는 그런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입장들을 절충해서 그래서 자 그럼 탐색적 대화라는 것을 해보자. 아 그것은 조건이 없는 거고 육자회담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탐색적 대화라는 것에 다섯 개 나라, 북한을 제외한 다섯 개 나라가 공감대를 이뤘다. 그래서 이 북한 측과 가까운 러시아나 중국 측이 북한의 탐색적 대화 참석 여부를 곧 타진할 것이다. 이게 지난 2월 달에 황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베이징에서 중국 베이징에서 한 얘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나와 있지도 않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무슨 이슈가 사안이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 발생했는지 그 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육자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은 늘 이렇게 거리가 있는 그런 그 입장이었는데 이번 탐색적 대화에 대해서는 뭐 혹시 뭐 좀 다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두 나라의 반응이?
여태까지 나온 것으로 보면은 일단 그 공감대는 이렇다. 그 탐색적 대화에 그 미국과 중국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황중국 그 본부장이 계속 얘기한 게 그 오자가 그 공감대를 이뤘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의견 유출을 봤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저희가 하나 염두에 둘 것은 현재도 지금 상황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 문제 상황은 그 자꾸 좀 악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 영변에서 계속 우라늄 농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북한이 계속 그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신호가 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상황이 그 나빠지는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미국 쪽에서는 뭐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탐색적 대화의 그 취지는 좋은데 또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북한이 수용해서 이루어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일말의 그 회의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황준국 본부장이 베이징에서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인데요. 이분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그 뭐 내밀하게 무슨 얘기가 또 깊이 있게 오갔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황중국 그 본부장이 회담 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국 언론들에게 밝힌 내용은 이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서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데 한국과 중국 양측이 공감을 했다.
네.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로 뭔가를 그 협의할 게 있었다면 북한이 조속히 육자회담에 응하라 이런 정도 말고 뭔가 좀 구체적인 논의는 또 내밀하게 있었을 수 있을 텐데요.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는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또 북한이 비핵화 초기 조치를 하루빨리 취해야 된다 이런 데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지금 육자회담 자체 탐색적 대화가 아니라 육자회담 자체에 대해서 북한의 입장은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공개적으로는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또다시 바뀔 수 있고요. 북한은 상당히 선언적이고 또 이 입장을 또 수시로 바꾸기도 하니까 고착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회담을 하려면은 핵 문제를 서로 양측이 폐기하기 위한 군축회담을 열자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탐색적 대화 이런 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 측하고는 좀 동떨어진 그런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전문가들은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카타르에서 북한 노동자가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중노동에 시달린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집단 해고가 됐죠? 이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카타르의 상당히 중견 건설 업체입니다. 이 CDC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 업체가 자사가 고용한 북한의 건설 노동자 이 192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해당되죠. 90명을 네. 해고하기로 한 겁니다. 아, 이 사실은 저희 그 부여회가요. 아, 북한 측 감독관들하고 CDC가 아, 회의를 한 그 회의록을 입수해서 아, 네. 아, 파악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 이 북한 측 감독관들이 카타르 당국 또는 CDC 회사가 제기하는 말하자면 노동 기준을 심각하게 어기고 여러 가지 그 이행 사안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그리고 또 아 그 인권 침해적인 그런 노동을 북한 근로자들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네. 거를 문제로 삼아서요. 아 거기에 따라서 아 심지어는 사망자가 한 명 북한 노동자에서 발생했다라는 것까지 그 회의록에는 나와 있거든요. 네. 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 CDC라는 회사가 아 북한 건설 노동자들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90명을 해고하기로 통보하고 이것을 양측이 조정을 해서 발표한 겁니다.
네, 자, 90명이라면 참 많은 수를 해고를 한 건데 카타르 현장에 파견된 북한 감독관들이 노동 규정을 어겼다. 이것이 이유라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카타르의 유명한 건설회사 CDC가 그 고용하고 있는 북한 건설 노동자 192명 중 90명을 해고하기로 한 건데요. 그 사유가 그 회의록에 밝혀져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 사유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 근로 시간을 어긴 겁니다. 그 8시간 정도를 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하루 12시간이나 그 초과 근무 시간을 계속 그 일을 시키고 있다. 이것이 문제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식량 문제입니다. 그 노동자들에게 그 적정한 그 식량, 음식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식량도 밥을 제대로 안 주고 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공사 현장에서 보건과 안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것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 규정을 어기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노동자들의 문제도 또 지적을 했는데요. 그 카타르는 아시다시피 그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시거나 그 제조를 하면 안 되는데 노동자들이 그 금지된 물품인 술을 제조하거나 마시고 또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현장 자재를 훔칠 경우 이런 것도 해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그 노동 규정을 어겨서 이번에 해고가 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임금을 노동자들이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카타르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 다른 나라에 파견된 노동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당국이 아,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 그 임금 지급을 근로자, 노동자한테 직접 전달하게 하지 않고 이 당국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 아, 상당 부분을 뗍니다. 떼고서 지급을 하는데요.
네.
이 카타르에서도 이 문제가 여전히 똑같이 발생하고 있고요. 아, 바로 이런 부분들도 이 CDC와 이 북한의 그 회의록에는 이런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당국이 받아서 가로채고 일부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 앞서서 아, 저희가 그 카타르 현지에서 아,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 실태에 대해서 아, 취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에서 보면은 이 북한 노동자들이 아, 그 임금이 상당 부분 아, 자기 손으로 오지 않고 떼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아, 불만스럽게 얘기를 하는 그런 아,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그래도 일단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하면 국내에 있는 것보다는 좀 벌이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도 많고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저희가 보도해드린 내용을 보면 참 엄청나게 그 혹사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진해서 더 일을 하기도 하고 밤에도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실제로 들어오는 것은 그 뭐 원하는 것만큼 이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고된 북한 노동자들은 그러면 북한으로 즉시 돌아가야 되나요?
네, CDC 그 건설회사는요 당초에 그 북한 그 노동자 전원을 그러니까 192명 전원을 해고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런데 그 북한 노동자들이 그동안 뭐 어쨌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현지에 있는 북한 대사관 측에 요청을 해서 그 당초 방침을 바꿔서 90명만 해고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해고된 노동자들은 그 현지 고용회사의 그 체류 보증이 끊겨서 북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실정인데요. 다만 이번에 그 해고된 90명이 다시 카타르에 입국해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려 할 경우엔 반대하지 않겠다 이런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전원이 다 돌아갈지 아니면 또 다른 회사에 취업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카타르에는 현재 북한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그 카타르에 대체로 한 3천여 명이 일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들 그 보도블락을 깔거나 이 고층 빌딩을 짓는 이런 좀 어려운 노동 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대체로 북한에서 그 대외건설 지도국이라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속돼서요. 이 그 수도건설, 구체적으로 그 회사 이름은 수도건설, 건명건설, 남강건설 이런 회사에 소속돼서 일하고요. 특히 남강건설 소속의 그 북한 노동자들은 전부 다 군인인 것으로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한의 노동자들이 카타르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게 지난 2003년이니까
네.
한 12년이 됐는데요. 아, 현재까지 여기에서 많은 그 노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 외화벌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현지에서의 여러 가지 잡음들
네.
특히 또 부당한 근로 시간이라든지 노동 조건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사실 카타르의 CDC라는 이 건설 회사가 이번에 북한 노동자들을 해고해서 집단으로 해고해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은 그 잘 아시는 대로 해외에서의 북한 그 노동자들의 그 열악한 그 실태
네.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그 해당국의 업체가 행동으로 조치를 취한 첫 사례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북한 근로자들이 현지 노동 규정을 어겨서 이제 집단적으로 해고되는 그런 이런 첫 사례 이런 것까지 겪으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북한이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군요.
네, 북한은 그 외화벌이 차원에서 그 중동, 지금 올해 밝혀진 그 카타르를 비롯해서 그 중동의 그 여러 나라의 그 노동자들을 많이 그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수출하는 것까지는 뭐 좋은데 역시 그 저희가 얘기해 드렸습니다만은 역시 국제적인 그 노동 기준, 규범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교훈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역시 그 임금, 당초 얼마 그 지불하기로 했으면 임금을 틀림없이 줘야 되고 안전, 또 음식, 식량, 또 근무 시간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잘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가장 큰 교훈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한국도 어려울 때 1960년대, 70년대 그때 이 광부들을 서독에 보내고 간호사들 보내고 또 중동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할 때 엄청난 많은 수의 그 한국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에 참 그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또 교훈을 삼으면 북한에서도 워낙 그 열심히 하는 그 노동자들이니까
예.
제대로 하면 참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VOA가 보내드리고 있는 주말 시사 프로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부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국정원에 따르면요, 북한이 올해 들어서 고위 관리 15명을 처형했다는데 어떤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처형됐는지 좀 알아볼까요?
예, 그 국정원이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올 들어서 고위관리 15명을 처형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에 국정원이 사례로 든 고위관리를 보면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차관급에 해당되죠. 임업성 부상이 처형이 됐는데요.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게 이유였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처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역시 차관급인데요.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이 사람도 이 과학기술전당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을 대동강변에 지금 북한 당국이 건설 중인데 그 지붕 모양을 좀 바꾸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다가 2월 달에 처형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국정원의 그 보고고요.
네.
자, 그래서 국정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냥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 관철을 시키는 그런 통치 스타일을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보이고 있는데
네.
아, 이 관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서 본보기 처형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지금 강압 정치를 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북한에서 나온 보도들을 보거나 또 동영상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순시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과연 그 젊은 지도자가 그 많은 것을 어떻게 전문가처럼 알고 일일이 지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 지붕 건설 문제 이런 것은 대단히 전문적인 부분일 텐데 그런 그 보도를 들을 때마다 좀 과연 이게 그 의도가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그야말로 이제 정책 건의도 할 수 없고 국정 운영에도 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현실이?
네, 이렇게 그 간부들에 대한 처형을 하게 되면요. 뭐, 눈에 띄는 것은 뭐, 당장 아마 간부들이 말을 잘 듣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한 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 구체적으로 좀 꼽아보면요. 첫째로는 간부들이 어떤 좋은 정책, 수정, 이런 방안이 있더라도, 그, 최고 지도자에게 이거를 정책 건의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요. 또, 국가가 상당히 복잡한 거기 때문에, 그 정책을 운영하다 보면 정책을 조정하거나 수정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정책 조정과 수정도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또 가장 큰 또 다른 문제는 면정복배. 그러니까 지도자가 어떤 것을 지시하면은 앞에서는 네네 하고 순종을 하지만 뒤에서는 딴 마음을 묻고 불만을 품는 이런 면정복배 현상도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또 이런 그 처형 사건 소식이 들리면서 더욱더 북한에 대한 그 주시의 눈초리가 더 예민해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는 소식, 한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가 미국과 중국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내용, 그리고 중동의 카타르의 한 회사가 북한 노동자를 집단 해고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